우리가 지난 22번에 걸쳐서 존 파이퍼 목사님의 내가 사도 바울을 사랑하는 30가지 이유라고 하는 그런 책을 가지고 강의를 했습니다. 오늘은 2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23번째 시간 제목은 바울은 단호하면서도 온유함을 잃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제목을 잡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단호하게 이야기해야 될 때, 또 힘있게 말할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그렇게 하는 능력을 잃지 않으면서도 자기와 관련 있는 교회들, 특히 성도들을 심히 부드럽게 대했다. 이게 이제 오늘 요약문입니다. 그러니까 단호하게 이야기할 때 단호하게 이야기할 줄 알고, 그러면서도 성도들과 교회들에게 은혜롭게 친절하게 대하는 그런 일을 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파이퍼 목사님이 그런 이유 때문에 내가 바울을 사랑한다, 이렇게 돼서 그 요약한 그런 내용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1번째 강의, 그 다음에 22번째 이제 강의, 여기에서부터는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처신 아니면 목회의 지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파이퍼 목사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2시간에 걸쳐서 이제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리는데, 내용이 목회자로서의 지혜, 그 다음에 우리 보통 성도들이 이렇게 교회 생활하면서 가져야 될 이런 지혜, 개인적인 처신,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파이퍼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종류는 우리가 보통 무뚝뚝한 사람이다, 또 정이 없는 사람이다, 뭐 이런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의 그 무뚝뚝함은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어떤 때는 거칠게 변하기도 하고 불친절하게 이렇게 바뀌기도 합니다. 이런 일이 이제 자주 생기게 되면 우리가 이제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될 때 혹시 이 사람들에게 인격장애가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의심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 이유가 이런 사람들이 좌절하는 거, 아니면 사람을 좌절시키는 거, 그 다음에 분노 외에는 자기의 감정을 잘 표현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늘 무뚝뚝하고 퉁명스럽고, 그 다음에 남을 실망시키고, 그 다음에 또 자주 화를 내고, 뭐 이런 종류의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떤 일을 당하든지 어떤 일에 대해서도 대개는 긍정적인 말을 하지 않고, 또 사람이 좋은 일을 하거나 정말 칭찬받은 일을 그런 했음에도 불구하고 칭찬의 말을 거의 하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제 기쁜 일을 당하게 될 때는 참 이렇게 이제 기쁘게 웃을 줄도 알고, 이렇게 웃어야 자기 속에 이제 가지고 있던 오래된 어떤 뭐라 그럴까, 쓴 뿌리, 이런 것들이 이제 쉽게 제거가 되고, 이런 기쁜 그런 일들을 통해서 또 놀라운 경험을 이제 갖게도 됩니다. 어저께 어떤 일이 있어서 제가 저녁에 몇몇 분들하고 같이 이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새로 오신 그 분하고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이제 했는데, 굉장히 아주 유머러스하고 마음이 아주 편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이제 하니까 저 자신도, 저도 여러분과 똑같이 코로나19 똑같이 겪고 있고, 또 요 근래에는 미국에서 딸이 오고 손자 손녀가 오고 제 아내도 그냥 나가지도 못하고 2주 동안 격리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일이 있어서 스트레스를 이제 많이 받고 이렇게 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형제가 이렇게 유머러스하게 마음을 열고 즐겁게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고 그러니까 제게도 아주 큰 기쁨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 일을 전혀 못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게 한 부류의 사람이 있고, 반면에 이제 또 다른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늘 쾌활하고 웃기를 잘하며 늘 칭찬의 말을 하고 부드럽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늘 인내로 이렇게 잘 대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보면 상당히 놀라게 됩니다. 참으로 참 이 사람들은 놀라운 사람들이고 성경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그 사람들하고 이제 자꾸 이제 사귀게 되다 보면 이상한 게 생긴다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서 이 사람들이 참 쾌활하고 명랑하고 정말 사람을 칭찬할 줄 알고 늘 웃고 이렇게 이제 되는데, 무언가가 이 사람들에게서 빠져 있구나, 결여되어 있구나, 이런 거를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거냐? 이런 사람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범하는 실수나 잘못 이런 거를 전혀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웃고 명랑하고 쾌활하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범하는 잘못, 너무 뻔한 게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 자체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우리 사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악행, 부조리 이런 게 뭔지 전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어떤 다른 사람들이 윤리적 이슈 아니면 도덕적 이슈를 가지고 사회에서 큰 싸움을 할 때 이들은 그냥 묵묵히 조용히 지낸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제 뭐 차별금지법을 이제 통과시켜야 되겠다. 교인들이 그냥 조용히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조용히 있어요. 국가가 사회주의, 공산주의 쪽으로 간다고 해서 막 이렇게 몰고 나가도 그냥 조용히 있어요. 그냥 늘 웃고 쾌활하고 사람들에게 무언가 친절한 말을 하고 이렇게 이제 하는데 예를 들어 또 교회 안에서도 어떤 사람이 악행을 저지르고 교회 회원인데 교회 회원으로서 해서는 안 될 그런 악행을 저지르고도 회개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목사, 집사 이런 분들이 이제 모여갖고 이게 치리를 하게 됩니다. 징계를 하게 되고 이런 거 하고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했고 이게 명백히 이게 잘못이 됐으면 잘못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때도 이제 조용히 입을 닫고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하고 자기가 의견이 다르다는 것을 표현하지 못하고 심지어 잘못된 사람이 있으면 그들을 교정해 줘야 되는데 그들을 교정해 줄 줄도 모르고 이들이 잘못된 길로 나갈 때 권면해서 올바른 길로 가라고 말도 못해요. 그냥 항상 긍정적이고 즐겁고 웃고 좋은 말만 하고 그렇죠? 이렇게 이제 하는데 어떤 그 중요한 이슈에 가서도 말을 한마디도 못하고 긍정적인 말만 하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 이런 일이 이제 계속해서 진행이 되면 야 정말 저 사람들 진짜 친절한 사람이구나 해서 좋은 감정을 갖고 있었는데 이런 그 좋은 감정 이런 것들이 아, 저 사람의 불안정한 요소로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뭔가가 잘못됐구나.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옳고 그른 거에 대한 확신이 없고 또 용기가 없고 또 자기가 무슨 말을 하게 되면 혹시 갈등이 생길까 봐 굉장히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필사적으로 삶을 살면서 그저 모든 것이 그냥 부드럽게 긍정적으로 풀리기만 바라는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본인이 나쁜 말은 전혀 안 하고 이렇게 해서 긍정적으로 보이기 원하면서 이렇게 비판적인 사람으로 보이기 원치 않고 또 그런 말을 했다가 혹시 사람들이 거부하게 되면 그러면 거부당하는 거 이런 걸 두려워하는 이런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일들이 계속 진행이 되면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늘 웃고 친절하게 대하고 좋은 말만 하고 이런 것 뒤에 무언가 건강하지 못한 것이 이 사람 안에 있구나 이런 거를 누구라도 쉽게 이제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뚝뚝하게 퉁명하게 그다음에 친절한 말은 전혀 못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도 있고 항상 좋은 말, 스마일, 그렇죠? 그리고 항상 이렇게 사람들 세워주는 그런 말을 하는데 이게 성경적으로 과연 옳은 것인가? 이 사람에게 무언가 결여가 되어 있구나. 이런 거를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는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 자, 오늘 왜 파이퍼가 이 두 부류의 사람을 이야기했느냐? 본인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수십 번 읽는 가운데 가서 사도 바울을 보니까 바울은 충분히 어떤 사람의 그 의견 이런 거 내면은 공감하면서도 비판을 가할 때는 단호하게 확실히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도 바울을 좋아한다.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단호하게 이야기할 때는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평상시에는 친절하게 부드럽게 이야기하고 이 두 가지가 다 겸비가 되어 있다는 그런 사실을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통해서 본인이 아주 확실하게 느끼게 됐다. 그래서 이 포인트를 오늘 고린도전서를 가지고 고린도 후서와 함께 파이퍼 목사님이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그 여러 사람들의 성품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 생활하든지 뭐 사회 생활하든지 그런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들 안에서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게 뭐냐. 또 우리가 갖기를 원하는 게 뭐냐. 그것은 필요한 때는 때가 돼서 이 말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단호하게 뭔가를 표출해야 될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단호하게 힘있게 비판해야 될 때는 비판을 하고 평상시에는 격려와 그 다음에 이제 긍정하는 말과 친절함을 보이는 화평한 자세, 이거 누구나 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도 이와 같은 그 마음을 가지고 이와 같은 자세를 가지면 좋겠고 나 자신도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잖아요. 단호하게 강하게 아니라고 이야기할 때는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서도 평상시에는 부드럽게 친절하게 이렇게 사람들 대하는 거, 이게 얼마나 바람직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퉁명하게 무뚝뚝하게 이렇게 굴거나 아니면 그냥 뭐라 그럴까 무기나 뭐 이런 죽처럼 그냥 이렇게 그냥 흐물렁흐물렁 대고 좋은 말만 하고 늘 웃기만 하고 가서 무언가 결단해서 올바른 거 해야 되거나 이런 거 할 때는 조용히 아무 말도 못하고 이런 종류의 사람이 대부분인데 바울을 가서 살펴보니까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팔복 목사님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죄로 가득 찬 세상에서는 화를 내는 것이 흔한 일이다. 또 예외 없이 모든 사람에게 일어난다. 그러니까 본인이 화를 한 번도 안 냈다라든지 이렇게 하는 건 이게 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앵거라고 하는 거는 일이 잘못이 되면 의로움 때문에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앵거를 해서 화를 냈어요. 하나님도 화를 내는 건데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의롭다고 생각을 하고 화를 내야 할 때도 내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화를 낼 수 있다. 파이퍼든 저든 누구든 뭐 사도 바울이든 다 화를 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냥 대부분 이렇게 생활하면서 그 생활하는 모든 시간에 그냥 감사하는 감정, 좋은 것을 흠모하는 감정, 무언가를 좋은가를 그냥 기대하는 그런 감정, 좋은 뉴스를 보고 사람을 칭찬하는 그런 감정, 그렇죠? 그런 사람 또 이런 잘못된 그런 상황에 빠진 그런 사람들 동정하는 감정, 나쁜 뉴스를 보고는 그냥 슬퍼하는 감정, 말 그대로 사람에게 전혀 거침이 되지 않는 그런 감정, 그렇죠? 이런 것들만 마음속에 가지기를 원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너무 많고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파이퍼가 지난 한 30년, 40년 동안 사도바울의 서신서를 주의 깊게 가서 읽어보니까 바울은 참으로 남을 칭찬하는 일을 잘했지만 비판을 할 때는 단도직입적으로 직설적으로 비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필요하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근데 바울이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본인이 바울을 좋아한다. 그게 오늘의 이제 토픽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를 읽었습니다. 1장, 그 다음에 5장,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2장을 읽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여러 차례 이제 말씀을 들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경에 나오는 교회 중 가장 문제가 많은 교회였어요. 문제가 워낙 많다 보니까 서신서가 길어요. 고린도전서가 16장, 고린도후서가 13장이니까 합해서 29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도행전이 28장이고 마태복음이 28장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두 개보다도 장수는 더 긴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문제가 많았으면 그럼 이렇게 길게 사도 바울이 쓸 수밖에 없었는가. 좋은 교회는 서신서가 짧습니다. 서신서가 짧아요. 근데 고린도 교회에 보낸 고린도전서 후서는 굉장히 길어요. 여러분이 가서 읽어보면은 교회 안에 파당이 있었어요. 아볼로 파다, 바울 파다, 예수님 그리스도 파다, 개바 파다, 교회 안에 파당이 있었어요. 또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싸우다가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법정으로 상대방을 끌고 가서 세상 법정에서 심판을 받는 이와 같은 사례가 생겼어요. 또 어떤 일이 생겼냐? 이교도 신들, 거기 가서 보면 신전이 있고 이래서 그 안에 이교도들이 섬기는 그런 신들이 있는데 거기다가 이게 우상에게 바치는 이런 음식, 이런 것들, 이게 이제 시장으로 다 나오면 이걸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먹는 사람은 먹지 않는 사람을 비판하고, 또 먹지 않는 사람도 먹는 사람을 비판하고, 그 다음에 이혼 문제, 결혼 문제, 그 다음에 예배 때 여자들의 위치의 문제, 과연 여자들이 말을 해야 되느냐? 그렇지, 예배 드릴 때 방언을 해야 되느냐, 대언을 해야 되느냐, 뭐 등등 여러 가지 그런 문제, 또 여자들이 예배를 드릴 때 그 당시에 이교도들의 그 신전에 있던 그런 그 여자들은 머리를 다 빡빡 깎았어요. 이 중들처럼 머리를 빡빡 깎고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여자들이 머리를 밀고 들어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 되겠느냐. 그렇죠. 이런 문제가 이제 생기게 됐고, 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방언이라고 하는 거 소위. 이거 문제가 이제 생기게 됐고, 그 당시에는 대언이라는 게 있었어요. 아직 성경 말씀이 100%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어떤 사람에게 말씀하시면 그 사람이 일어나서 그 말씀을 전달하는 대언이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선물이 존재하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방언과 대언이 문제 때문에 교회 안에 많은 문제가 이제 생기게 됐어요. 한마디로 사도 바울이 세우고 사도 바울이 직접 목회했던 그런 교회인데, 말 그대로 사도 바울에게 두통거리가 되는 그런 교회였어요. 고린도후서를 왜 그렇게 길게 적었냐? 바울이 그 교회를 설립하고 거기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 바울을 통해서 구원받았는데, 바울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추천서를 써갖고 오라 그러고, 그렇죠? 막 이런 일들이 생기다 보니까 얼마나 머리가 아팠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런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어떻게 편지를 썼냐? 우리가 한번 고린도전서 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4절에서 9절 가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내가 너희를 대신하여 항상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것은 곧 그리스도의 증언이 너희 안에서 굳게 세워진 바와 같도다. 모든 게 이렇게 풍성하게 됐는데 이것은 왜 그러냐? 예수님의 증언이 그들 가운데서 굳건하게 세워졌기 때문이다. 이로써 너희가 어떤 선물에서도 뒤처지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나니, 영적인 선물에 관한 한, 또 어떤 면에서 육체적인 이런 그 물질의 풍성함에 관한 한, 고린도 교회처럼 그렇게 많은 축복을 받은 그런 교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선물에서 어느 누구에도 뒤처지지 아니할 정도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많이 받았다는 겁니다. 자, 이로써 너희가 어떤 선물에서도 뒤처지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나니, 그분께서 또한 너희를 끝까지 견고하게 하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너희가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시리라. 책망거리가 엄청 많은 그런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 이렇게 쓰면서 예수님의 날까지 너희가 책망받을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거 편지를 쓸 때 바울의 마음속에 벌써 10가지, 20가지 써야 될 그런 내용, 책망해야 될 그런 내용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너희가 정말 책망받을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이거 얼마나 부드러운 거예요. 저는 그렇게 못 써요. 저는 9가지 뭐 이렇게 생각나면 그냥 시작하자마자 9가지, 1, 2, 3, 4, 5, 6, 7, 8, 9 이렇게 쓰지,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과 화평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먼저 쓰는 일을 사실 저는 못하는데 바울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늘 그렇게 한다. 그렇죠? 그래서 편지에서만 이렇게 좋은 것을 기술하지 않고 실제로 바울을 만나보면 인간미도 좋고 참 사람이 인간적인 대화를 나누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 보면 글은 굉장히 친절한데 개인적으로 만나면 매우 퉁명스러운 사람이 있고, 글은 굉장히 퉁명스럽고 딱딱한데 또 개인적으로 만나면 그러면 좋은 그런 사람이고, 저는 아마 후자인 것 같아요. 근데 어찌됐든 바울처럼은 못해요. 뭔가 얘기할 게 있으면 그냥 이대로 쭉 나열해서 쓰지, 이렇게 예수님 오실 때까지 너희가 책망받을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한다고 정말 엄청나게 그 축복의 말씀을 지금 적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기 데살로니가 전서 2장에 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2장 6절에서 8절.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부담을 줄 수도 있었으나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사람에게서든지 우리가 사람들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 사람들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다. 유모가 자기 아이들을 돌보듯 너희 가운데서 부드러운 자가 되었노라.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다정하게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 자신의 혼까지도 너희에게 기꺼이 나눠주고자 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소중하였기 때문이라.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하고 이게 이 고린도 전서에 나와 이런 말씀들을 잘 이렇게 이제 보면은 바울이라는 사람이 참 인내할 줄 알고 정말 친절하고 사람들을 만나든지 글을 쓰든지, 그렇죠? 참으로 이렇게 훌륭한 인격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구나. 우리가 그렇게 금방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파이퍼가 바울을 좋아하냐? 이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거나 이렇게 해서 그 교인들을 책망해야 할 때가 되면 그는 이렇게 애둘러서 뒤로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단도직입적으로. 자, 예를 들어 고린도전서 11장 17절 가서 보시면 거기 이제 주의 만찬의 문제가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근데 바울이 지금까지 이렇게 좋은 얘기도 많이 하고 했잖아요. 이렇게 이제 되는데 17절에 아예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 이제 내가 너에게 밝히 말하는 이 일로는 너희를 칭찬하지 않는다. 단도직입적으로 그냥 단호하게, 그렇죠? 이렇게 뭐 뒤로 둘러가고 뭐 이렇게 슬금슬금 한 게 아니라 그냥 한마디로 이 일로는 내가 너희를 칭찬하지 않는다. 이 일에 관해서는. 그렇죠?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너에게 밝히 말하는 이 일로는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노니 그것은 곧 너희가 함께 모이는 일이 더 좋은 일이 되지 못하고 더 나쁜 일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은 직접 이야기하지 못하고 사람들 뒤로 가서 그래서 뒷담화하거나 하는, 그렇죠? 이런 거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늘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그렇죠, 친절하게 인내해가면서 말을 하면서도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그냥 있는 그대로 사실을 말했다는 거예요. 사실 말했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도 바울은 자기가 얼마만큼 책망하고 그 사람을 교정해 주어야 하는지 그 한계를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가능한 한 책망과 교정하는 말은 짧게 하고 그 책망의 대상자가 있잖아요. 교정해 주려고 하는 그 대상자, 그 사람들을 그 구렁텅이에서 끄집어내서 구해 주려고 하는 그런 심정, 그렇죠? 이걸 가지고 인내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호하게 이야기할 때는 단호하게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이제 글도 쓰고 대화도 나누었다. 자,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2장을 이제 언급하면서 고린도전서 5장에 가서 보시면, 우리 한번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 가서 보면 바울이 엄청 화가 났어요. 너희 가운데 음행이 있단 말이 공공연히 알려졌는데 그런 음행은 이방인들 가운데서 거론되지 않는 것으로 어떤 사람이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는 거라. 아버지가 이제 새롭게 이제 아내를 맞이했어요. 그러니까 계모가 되는데, 근데 그 계모와 음행을 벌였다는 거예요. 누가 그랬냐? 교회 안에 있는 고린도 교회 한 성도가. 그렇죠? 그런데도 너희가 우쭐대며 오히려 슬퍼하지도 아니하고 이런 일 행한 자를 너희 가운데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다. 보면 그냥 바울이 화를 내는 그런 게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아니 왜 쫓아내지 않았냐?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진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마치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그렇게 행한 자에 관하여 이미 판단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판단했냐? 하나님, 저자를 사탄에게 넘겨주셔서 그래서 저 사람이 속히 죽임을 당해서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가 같이 모일 때 내 영도 함께 있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그런 자를 사탄에게 넘겨주어 육체를 멸하도록 판단하였으니 이것은 영이 주 예수님의 나라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도다. 그 사람도 나쁜데 그 일을 수수방관하고 그 일을 그대로 넘어간 너희도 굉장히 나쁘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뭐라 그럴까 강경한 어조로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이런 톤에서 고린도후서 이제로 넘어가면 이제 고린도 전서가 끝난 다음에 이제 고린도 후서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고린도 전서가 거기에 보내졌어요. 그게 보내졌더니 아, 이 사람이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게 된 거예요. 이런 소식이 이제 들려오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고린도후서 2장에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거기 나와 있어요. 2장 5절에 4절부터 읽는 게 좋겠네. 내가 마음이 몹시 괴롭고 아파서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나니 이것은 너희가 근심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에게 더욱 넘치게 베푸는 사랑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 근심을 일으켰을지라도, 이 사람이 고린도전서 5장에 나오는 자기 어머니와 음행을 저지른 그 사람이에요. 그가 어느 정도만 나를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나는 너희 모두에게 지나친 부담을 주지 아니하려 하노라. 그런 사람에게는 많은 사람에게서 이같이 벌받은 것이 충분하다. 그 일이 생기고 나서 교회에서 징계위원회가 꾸려지고 이렇게 해서 교회에서 권징이 이루어지고 그런 일이 생겼으니까 교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부터 수치도 당하고 그렇죠. 그리고 본인이 회개하고 옛날에는 이 지역교회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 여기 뭐 서창동에 이제 하나가 있다. 그 다음 차가 없으니까 다 걸어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동구에 하나가 있는 거예요. 지역교회가. 이 지역교회에서 잘못해서 하면은 그러면 어떻게 연수구로 가야 되는데 여러분 연수구나 남구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러. 그러면 그때 차도 없고 그러면 2시간씩 걸어갔다 2시간 걸어와야 되는 거예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남동구에서 잘못해서 있으면 그 교회 성도들 앞에 나가서 공적으로 제가 이 일을 잘못했습니다 하고 공적으로 회개를 해야 됐어요. 옛날에 이 지역교회에서는. 이렇게 해서 잘못된 일이 교인들 가운데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느 면에서 수치도 당하고, 그렇죠. 다시는 이런 일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하고, 눈물도 흘리고 막 이렇게 이제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6절에 그런 사람에게는 많은 사람에게서 이같이 벌받은 게 충분하다. 그렇죠? 7절에 여기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가 오히려 반대로 그를 용서하고 위로함이 마땅하니 혹시라도 그런 사람이 지나친 근심에 잠길까 내가 염려가 된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그를 향한 너희의 사랑을 확증하고 이제는 다 용서해라. 그렇죠? 너희가 모든 일에 순종하는지 너의 증거를 알기 위해 내가 또한 이런 목적으로 너에게 썼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전서 5장에 나오는 그 강경한 어조와 시간이 지나서 그 사람이 회개하니까 고린도후서 2장에 나오는 이 사도바울의 어조가 그냥 완전히 180도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파이퍼가 이렇게 썼어요. 참으로 아름답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되는 덕목이라는 거예요. 참으로 아름답다. 왜 아름답냐? 여기 바울이 어떤 사람이냐? 나는 너희를 칭찬하지 않는다. 굉장히 무뚝뚝하고 퉁명스러운 말이에요. 그렇죠? 예. 이런 말을 분명히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분명히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뭐라 그래요? 주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너희를 인도해 주시고 너희가 책망받을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여기 2장 8절에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나니 너희는 그를 향한 너희의 사랑을 확증을 해라. 그렇죠? 9절에 너희가 모든 일에 순종하는지 그 확증하고 사랑을 베풀어서 그 사람 정말 용서하는지 그거를 알기 위해서 너의 증거를 알기 위해 내가 또한 이런 목적으로 너에게 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론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에피소드에서 파이퍼가 왜 사도 바울을 존경하고 사랑하느냐. 강하게 단호하게 말할 때에는 주저함 없이 이야기할 줄 알고 그 외 다른 시간에는 늘 권면하고 인내하고 참고 하나님 심정으로 성도들을 권면하기도 하고 단호하게 책망하기도 하고 하는 이 두 가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찾기가 실질적으로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와 같은 그런 성품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목회를 했기 때문에 이 파이퍼라고 한 사람이 몇십 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바울의 이런 글들을 접하고 바울의 그 심정을 이제 접하게 될 때 참으로 바울 때문에 하나님께 이제 감사를 드리게 된다. 그래서 나는 사도 바울을 좋아한다고 23번째 에피소드에서 파이퍼가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습니다.